이 시편 85편은 굳이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하면 해방된 자들의 찬송, 그런 제목으로 이 85편 말씀을 제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는 것은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사오며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리 달리 생각을 해봐도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른 찬송이 바로 이 85편 찬송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방인들이 점령해서 온갖 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러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원래 그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 땅이 복을 받았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그 땅에도 기쁜 일이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것이 큰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의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다시 살고 이방인들이 포악한 일을 행하던 그 땅이 평화를 되찾고 이렇게 된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한 것이다. 까닭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히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지난날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인데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구하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신 은총을 주셨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돌아온 것도 감사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은 1절에서부터 시작해 3절까지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땅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5절 말씀에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면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의 후손 대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거쳐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복수형이어서 민족 전체를 말하는데 민족 전체가 다시 살리사라는 말은 나라도 재건되게 해주시고 국가도 국가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면에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파멸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외국 군대가 짓밟게 하시고 쫓겨나게 하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셨지만 이제는 다시 살리사라는 모든 것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 수렁과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온 다음에 나라의 형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거나 안정적이거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도시들은 다 파괴되어 있고 산천은 잡초로 우거지고 사람이 살던 곳에 성냥이가 울거리고 하는 이런 폐허가 남아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부터 손을 써서 고치고 가다듬고 해야 이 도시가 도시가 되고 마을이 마을이 되고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이 70년 동안 파괴되고 방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보이시고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이하에 나오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앞에 나오는 부분이 외형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면 도시가 재건되고 집들이 지어지고 농사 지을 땅이 다시 정돈되고 하는 그 외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8절 이하 말씀에는 내적인 가치, 정신 이런 면에서의 회복을 구하는데 특별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합니다. 인애와 진리라는 말씀은 인애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동기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동기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에서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진리를 그리고 진리가 같이 만나고 했는데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보면 이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해주시는 그런 축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도 보시면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했습니다. 의,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것 대체로 좀 차가운 느낌이 있고 냉정한 느낌이 있고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꼿꼿하게 외롭지만 의로운 길을 지켜나가고 하는 의와 화평이라는 것은 또 모든 것을 품는 것이고 따뜻한 것인데 사실 우리는 개인적인 특징이 강해서 이 의로운 면에 치중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지기가 참 어렵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살려고 하니 의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회가 되려면 의의와 화평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의로운 측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화평을 누리는 그 마음이 공존해야 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일 터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 한쪽만 강조해내기가 쉬워서 그것이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의로운 한 측면하고 화평을 누리는 한 측면하고 두 요소를 내 인격 속에 잘 조화시켜서 내 안에서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도 의와 화평이 공존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새롭게 건설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롭고 한편 화평하고 한편 진리가 번쩍번쩍하는가 하면 한편은 사랑의 음성이 넘쳐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편 85편의 기도 한편으로는 도시가 외형적으로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도 잘 정돈되고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그 나라 안에 흐르는 정신이 의롭고 화평하고 진리가 주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85편 표제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라 그래 우리는 참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과정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지도력에 방귀를 들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고 거대한 반역을 일으켰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 반역 때문에 지진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기억이 민수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라 자손 그런 반역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고라의 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아들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벌을 받아서 지진으로 땅속에 묻혀 죽었다. 따르던 사람들 다 그렇게 같이 멸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태생적으로 조상들의 그런 역사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 후손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에서 한동안 고라 자손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다가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하면 역대상 말씀에서 역대상 9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왕의 역사 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재건하고 하면서 역대상 9장이나 26장 말씀해 보시면 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문지기로 중용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역대상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막에 하나님 성전에 날마다 떡을 진설해야 되는데 떡을 굽는 사람들로 고라 자손이 또 사용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중용하게 된 것에는 다윗과 인연 때문인데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특세 시간에 그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아돌람 동굴에 피난가 숨어 있을 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 400명이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했다 그 말씀 같이 보았죠.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집권하게 됐을 때 고라 자손들을 중용해서 옛날 그 본래의 직분인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섬기는 그 직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어서 이 성막에서 문지기로도 봉사하고 떡 굽는 사람으로도 봉사하고 그 봉사하는 자리를 다시 얻게 되었죠. 긴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반역한 자의 자손이라는 자기들과는 사실 후손들과의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조상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수백 년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긴 세월 동안 살아남은 후손들이 신앙 지키고 의에 가담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중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다시들이 등장하는 대목은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에 마온과 암몬과 모압군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전쟁의 방법이 다른 게 없고 찬양 대화에서 열심히 찬송했더니 적군이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하는 앞장에 선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문지기하던 성전에 문지기하던 사람들을 찬양대로 성격시켜 주셔서 그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그 찬양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한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조상들의 업보 때문에 후손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역사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항상 서고 그래서 다윗이 고통당할 때에도 그 편에 서고 이런 일들을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시편 85편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절 말씀해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때까지도 고라 자손이 신앙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이 고라 자손이 감당했다는 것을 보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 단짝 자라고 사라지는 그런 자손들이 아니고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 지키는 사람, 여호사밧 시대에는 찬양대로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그 백성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집안이 됐다라는 걸 생각하면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그들을 축복하시는 자리에 이들이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때때로는 그렇게 멸망할 때가 있었고 그러나 회개 후에 회복하는 은혜도 주셨고 고라 자손도 끔찍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후손들이 수백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고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